먼저 기도하고 잠시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율법과 은혜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지 저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혹시라도 갈라디아서에 중간중간 빠지셔서 다 그 서류가 그 이 프린트물이 없으실 분들을 대비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나중에 다 카피를 해서 한부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도 공부하실 수 있도록. 예.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3장 14절까지 공부를 했고요. 3장이 있는 절반 부분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의 핵심 단어를 한번 보니까요. 약속, 또 율법, 아브라함, 씨, 그리스도, 또 상속, 침례. 침례는 한 단어밖에 안 나왔는데 이 단어를 제가 핵심 단어로 또 본 이유는 이 비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침례라는 단어도 저희가 숙지해야 되겠다 해서 넣어봤습니다. 지난 3장에서 공부했을 때 저희 중요한 것들을 잠시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한 세 부분만 보고 아 3장이 이렇게 진행됐구나 이렇게 복습 한번 하고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예, 보면은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많은 질문으로 이렇게 질책을 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글을 썼는데요. 1절에서 보시다시피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내용은 우리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책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장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순수한 복음의 진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거짓 진리 행위로 인한 그런 믿음에 더해지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교리에 너희들이 현혹될 수 있는가라는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한 질책이었습니다. 5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많은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5절에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율법이냐 바로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전에는 성령을 주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인데요.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밑줄 치실 수 있으면 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믿음은 뭐에 의해서 온다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 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찾지 마시고. 그럼 그 들음은 어디서 온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은 결국에 들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그런 진리 같은 조금 감동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시냐면요 꿈으로 신앙생활을 연명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꿈으로,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에 경조사가 있어서 그분을 재차 만났어요. 오랜만에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제가 장례식장에서 식사를 하는데 두 시간 동안 저에게 꿈 얘기만 하시다가 그렇게 돌아섰어요. 너무 마음에 아픔이 있더라고요. 이분의 믿음과 고백과 이런 걸 대략 저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일상의 감동이 꿈에 대한 이런 막 그 스토리에 되게 현혹되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는 것, 듣는 것을 이렇게 듣는 거, 라디오 틀어놓고 말씀 이것만이 아니라 보는 것, 이해하는 것, 통칭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성경을 통틀어서요. 말씀을 그 믿음을 유발시키는 최고의 행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듣는 것입니다. 예. 꿈을 꾸는 거, 체험. 저희가 병 고침을 받는 자들을 막 얘기를 듣거나 그 순간을 보면은 저희 굉장히 마음이 요동할 수 있거든요.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거나 믿음이 성장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 말씀을 듣는 것. 이게 가장 우리의 믿음을 촉발시키고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한 구절만 보고 뒷부분 보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내가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많은 이단들과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안식교, 여호와 증인,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신천지, 굉장히 그 최근에 오래된 이단이든 지금 신흥 이단들이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었던 그 잘못된 복음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뭐 14만 4천이라는 등 다 성경에 나오지만 이 조합이 잘못되고 잘못된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완전히 왜곡된 걸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율법을요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거기서 같은 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계속 율법을 지키면서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만, 안식교인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키겠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을 간과한다. 이거 스스로 안식교인인 것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완전 다 지키, 600까지 넘는 630주까지인가요? 다 지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명기 27장 26절. 제가 몇 번 찾았었는데, 그냥 기억으로만 의존해서.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 안 지키면 어떻게 되실까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은요, 제가 좀 찾아본 바로 세 가지 저주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세 가지, 뭐냐면은요, 먼저 신명기 27장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 안 지키든, 한 단 안 지키든, 그 백성의 진영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께 언약의 백성인데 율법 다 안 지키거나 하나만 안 지켜도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모든 율법에 관한 그들의 의로움은 하나님께 저주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있는 대로 누가 저주받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저주받습니다. 마지막은 누굴까요, 혹시? 조금 이 문맥과 다른 것인데. 역시 저희가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언급을 드렸거든요. 자, 어떤 자가 저주를 받은 자일까요? 자, 힌트.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많이 여쭤볼 거거든요. 질문이 있어요. 퀴즈같이. 바로, 예? 아, 좀 맞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아,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답은 아니고요. 예. 예수님과 관련됐는데 뭔가, 이건 저주를 받아요. 예,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겁니다. 너무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자는 역시 신명기 말씀에도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제가 물론 이제 복습이 좀 길어지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박고 돌로 쳐 죽임을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죽이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율법에. 그런데 굳이 이스라엘 대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과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죽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곧바로 영웅이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잊혀지지 않을 그런 영웅으로 남아서 얼마나 요동이 있을지는요, 로마 지도자들도 알았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내리에서 지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을 저주 가운데 있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죽는 방법도 예수님을 저주로 죽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모두 다 저주받은 자라는 이 허울을 예수님께 완전히 덮어 씌운 거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물론 예수님은 그걸 다 받으셨죠. 왜냐면은 예수님, 뭐 누가 예수님 정죄한다고 정죄가 되나요? 스스로 그 길을 가신 건데, 죄짐을 짊어지시고.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요, 그것을 다 지켜야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장 오늘 15절에서 이제 29절 말씀이 이제 율법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일단락을 짓는 부분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3장 15절에서 18절은 약속인가 율법인가 두 가지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먼저 15절에서 18절을 한번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제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 대한 신분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르치며 신들에 대한 신하시고 하나를 가르치며 내 씨에 대한 신하시니 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만일 그 상속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셨느니라.
아멘. 혹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실 때 미리 한번 다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이제 또 한 장 한 장 다시 보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한 가지 좀 권면 드리는 것은 최대한 이해가 많이 되실 때까지 계속 읽어보십시오. 어떤 부분에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자,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오늘 그 15절, 18절 읽은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거나 더해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1절이 아니라 이게 15절 말씀으로 바꿔주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거나 더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도 말했지만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흔히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사람도 약속을 하면 그것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맹세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은 변경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과 비교해서는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사람 밥먹듯이 이렇게 막 이해 파기시키고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과 15장과 22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거기는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어떤 약속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그렇죠? 근데 맨 마지막인 22장은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12장 15장에서 하신 말씀을요, 그냥 이니셜을 쓰셔서 서명을 하셔서 그것을 봉인해버리신 거랑 똑같으세요. 그게 22장의 중요성인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위도 다 확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축복과 약속을 다 내가 확인하겠다, 확정을 시키겠다라는 부분이 22장인데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찾아봤는데, 지난번에. 아브라함과 이렇게 약속을 새끼손가락 꽁꽁하고 맺으신 게 아니라 스스로 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스스로 맹세를 하느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불변합니다.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그럼 모든 이방인들, 민족들은 어떻게 복을 받게 되며 그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역시 창세기 22장 내용 말씀을 제가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2장 끝부분을 가보시면은요. 예, 저기 지금 말씀드린 16절에, 22장 16절에는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그리고 27절에,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네 씨를 하늘의 별들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네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이 민족들이란 말이요, 사도행전이나 복음서에서 또 바울서신에서는요 이방인들로 쓰였어요. 이방 민족 이렇게요. 왜냐하면은 예,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자들의 상대 개념으로서 쓰이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유대인도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 민족들이에요. 민족들. 그래서 지금 말하면은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자, 아브라함이 너가 나를 믿은 것처럼 또 그걸로 인해서 네가 의롭게 된 것처럼 그 방식 그대로 이방 민족들도 의롭게 되고 너가 받은 축복을 그대로 이 사람들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때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었습니다. 그냥 민족들만 있는 그 상태에서 이 약속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복을 받는가? 이것은 바로 그 말씀하신 씨를 통해서 받습니다. 예, 씨를 통해서. 이 씨는 누굴까요? 자, 물리적인 씨는 바로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은 낳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삭도 물리적으로는 되겠지만 첫 번째 목표는 그것이겠지만 전국적인 목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마음먹은 그 씨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방인들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로 잠시 이제 다시 오겠습니다.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밑줄 한번 쳐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요 이것은 여러분밖에 밑줄을 칠 수가 없어요. 다른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없거든요. 자, 단 하나의 어떤 다른 킹잼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에도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이제 그런 성경의 그런 변개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문맥상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빠지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 민족에게 전달될 길이 다 막혀버리는 것이에요. 이 구절만큼은 이방인들이 이 말씀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빼버리게 되면은 다른 여권들에서는 이 구절은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에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 약속을 무효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게 오늘 15절에서 18절의 결론인 것입니다. 자, 오히려 저는 생각해 보니까 반대로요. 이 언약이요. 나중에 이 언약은 나중에 그리스도로까지 이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한 그 믿음이 올 때 이것이 오히려 율법을 더 폐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430년 뒤에 온 율법이 오히려 이 언약을 통해서 잠시 무효화되죠. 지금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없거든요.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괄호가 있는데 한번 요거 퀴즈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간단히 보였는데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데 먼저 한번 답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율법 요거는 반대 개념이 무엇일까? 지금 15절에서 18절까지만 보셨을 때 아, 율법의 그 반대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뭐 틀리는 거 없으니까. 예. 예? 아, 믿음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예. 아, 아닙니다. 율법의 반대. 되게 다 비슷하세요. 개념은 다 비슷하신데 한 단어를 말하면 자, 15절에서 18절에만 좀 생각해 보신다면
약속?
맞습니다. 약속입니다. 자, 좀 어려우셨죠? 자, 옆에 있는 게 죄송하지만 조금 더 어려워요. 자, 믿음의 그런 반대는 15절에서 18절까지 답이 없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하신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얼버무리셔가지고 이렇게 딱 섞으셔가지고 한번 답을 찾아보신다면 자, 그럼 믿음의 반대는 갈라디아서 뭐다? 네, 행함입니다. 행함, 뭐 행위. 이렇게 정리를 저희가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갈라디아서의 행함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600가지 다 행함은 아니고 예, 할례를 말합니다. 할례,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고도요 다른 데서 할례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많이 지켜냈는데 자, 이것을 가지고 저희는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 율법과 그런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3장 3절 말씀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예, 이 질문을 한번 저희도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가 육체로 완전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의 의로움이 아 이대로 내가 그냥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뭔가 허전하다 내 의로움을 좀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필요한 게 분명해.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것을 저희가 더하는 그 어떤 육신적 행위가 바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육신적으로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바로 그 예가 되겠습니다. 뭐 내가 헌금을 통해서 주님께 꾸준히 하면서 이것을 내 믿음을 보이겠다. 좋지요. 그렇지만 이게 내 믿음을 앞서시다가는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완전한 내 거룩한 모습들이 내 구원을 더욱더 빛내고 완전케 되게 한다라는 것은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것이에요. 한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죠. 어떤 양자를 삼은 아버지가 있는데 그 양자가 잘 성장을 했어요. 유복한 가정에서 잘 성장을 해서 사회 진출도 잘하고 멋지게 성장을 했는데 이 아이가 장성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의 대가를 제가 아버지께 어느 정도 상환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가 이 아이를 사랑한 것과 내가 이 아이를 택한 것과 이 아이를 길러낸 모든 공로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함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로 하여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두 번째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율법은 과연 왜 주어졌는가? 라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이제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로되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악에 가둬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하셨느니라. 아멘.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입니다.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아니라 어느 때까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그 비포 몇 년 전에 오셨잖아요. BC에 오셨는데 그때 그런 율법이 끝났나요? 그럼 예수님 율법 안 지키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안식일도 지키시고 다 지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라는 것은 탄생 시점이 아니라 쭉 가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라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율법은 그래서 임시적인 것이고요. 임시적이지만 이것이 있는 동안에 그럼 왜 생겨난 것이냐라고 보면 말씀 그대로 범법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범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먼저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계속 갱신해 가시면서 많은 율법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 범법들로 율법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학교에 그 수많은 규칙들이 있어요. 교칙들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학생답게 지내고 또 선하고 올바르게 지낸다면은 학교에는 교칙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런 학교를 한번 다녀보신 분은 아마 없으시겠죠. 교칙이 없는 학교. 뭔가 잘못이 있고 무질서한 것들이 항상 있게 마련인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교칙을 왜 만들었습니까? 학생들이 어긋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 교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칙이 그 학생들의 목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절대 아니고요. 교칙은 엄밀히 말하면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요. 학교 교칙을 막 외우고 다닌다든지 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공부를 저버리고 그것에 몰두해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완전히 주객을 전도시킨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 공의, 사랑 다 저버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데 굉장히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아주 그 비상한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율법의 딜레마에 빠지게 질문을 했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데 그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자, 예수님 다 답변하셨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집에서 핸드폰을 아이들이 많이 하고 요즘 이제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 이미 많이 키우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아이들 되게 힘든 게 핸드폰 사용 많이 하거든요. 부모님들이 그것만 보면은 막 그 물화통이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답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아이에게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다 아버지가 너 이제 2시간이 넘으면 네 폰은 압수할 거야.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자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아이가 2시간을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지켜야죠. 근데 아이는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자, 못 지킬 거를 아이는 일단 다짐을 하지만 안 될 거라는 걸 이미 부모가 알고 있다는 게 이 법의 중요한 그런 시기적인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법을 아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라고 주신 게 사실 아니에요. 근데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한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사실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받아버렸거든요. 네. 그렇지만 아이에게 그 핸드폰을 금지시킨 부모의 그런 공의의 말 있잖아요. 이것은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선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선하다고 했습니다. 또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율법들을 굉장히 제정을 많이 해놓으세요. 예. 나중에 참 유명무실하게 되지만. 예. 자, 빈칸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이번. 그렇다면 율법과 약속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자, 제가 이거를 다 풀어보시면은 헷갈리시잖아요. 제가 율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약속의 특징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 누가 제일 많이 맞추셨지? 자, 첫 번째 율법은 임시적이다. 이렇게 했어요. 임시적. 예, 그러니까 템포러리 한 거예요. 임시적. 자, 그런 약속은 어떨까요? 제가 봤습니다. 영원함. 영원.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은 보조장치입니다. 자, 보조장치. 자, 지금 갈라디아에서 율법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자, 그럼 약속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목적입니다. 율법은 보조장치이지만 약속은 목적이다. 예. 틀린 거 맞고 없습니다. 율법은 세 번째,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면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뭐 중보자를 통해서. 자, 약속은 중보자가 있을까요? 예. 약속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죠. 사실 율법에서 말한 그 중보자는 모세이셨잖아요. 모세. 근데 약속은 중보자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중보자.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냥 주셨기 때문에. 물론 구원에 대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맞으신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자, 율법은 중보자가 있으나 약속은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자, 율법은 네 번째, 사망. 너무 쉽죠? 약속은 생명. 예, 약속은 생명을 줍니다. 자, 약속을 주신 것과 율법을 주신 것의 문제. 율법은 나중되었습니다. 나중됨. 약속은 먼저 됨. 이렇게 해서 답이 좀. 자, 저는 마지막 6번 그 항목이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율법은 요구합니다. 요구. 요구를 하는 거, 요구. 예. 자, 약속은 무엇일까요? 요구? 베품. 베푸심, 여러 가지, 알아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혜 되는 대로 알아서 멋지게 적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율법과 약속을 한번 마치고요. 마지막 단락 한번 보고 저희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3장 23절에서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3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선 생활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없고 외인이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느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아멘. 자, 이 결론은 뭐냐면요. 29절이 결론이자 핵심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셨잖아요. 우리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22장에 받았던 그 의로움 있죠. 축복 있죠. 그대로 저희가 같은 선상에서 받는 것입니다. 같은 상속자로서 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17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23절에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은 개념이 아니라 한 인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 믿음이 이르기까지. 자, 율법의 기한은 언제냐면은 바로 이 믿음이 올 때까지라고 23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은 사실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율법 아래서 꼼짝 달싹 못하고 그 율법만 믿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 그렇지 않으면 그 사실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이 또 될 수도 없거든요. 이방인은 유대인이 돼도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건 사실 안 돼요. 난 탈퇴하겠어.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율법은 그럼 정확히 언제 주셨냐면요, 출애굽기 20장에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정말 장엄한 그 광경 속에서 모세가 받았는데, 이것의 한계는 그 기한은 어디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예. 그 이스라엘 율법의 가장 그 상징적 결정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성전은 참 중요하죠.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어딜까요? 예,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우리 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지성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동일한 시간에 오픈됐어요. 예, 율법이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지성소에서 비밀스럽게 너희 대표자와 상관하지 않겠다. 예, 모든 사람, 구원받는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개역성경에는 좀 재밌는 단어가 있잖아요. 농학선생이라고 나와 있고요. 훈육선생, 영어로는 스쿨마스터. 학교를 가기 전까지 이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 스쿨마스터라는 존재는 이렇더라고요. 젖먹이가 될 수도 있고요. 아이가 무슨 놀이하는 거, 예절 교육부터 모든 사람들 대하는 거, 모든 범절을 다 이 훈육선생한테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은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 보조선생은 이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아이도 더 성숙한 걸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로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끝나고 믿음으로 연결되는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본인이 좋든 안 좋든 그 믿음 안에 연합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합니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그런 시스템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7절과 28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지금 세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이제 거듭나면은 교회에서 이제 행하는 물침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 부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얘기는 우리가 거듭나는 즉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저도 거듭난 다음에 3년이 지나서 받았어요. 3년이 지나서 어느 독립교회와 연합이 돼서 수련회를 갔는데 더운 여름에 8월 15일 날 그때 밖에서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주 차가운 물속이었는데요. 이 침례는 시기적으로 다를 수도 있어요. 어두운 부분은 어느 분들은 구원받은 즉시 침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물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많이 있죠. 저희가 형제 자매와 연합하는 것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에요. 오늘 형제님들은 중요한 회의를 같이 했거든요. 기도하면서 회의를 했는데 이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죽음으로 연합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되지 않았어. 나는 거듭났어. 이거 되게 다른 말이에요. 내가 그럼 당신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누구와 연합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얘기인데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보거나 그 가운데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고백하고 내가 십자가에 같이 달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좀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을 잘 알고요, 예수님을 잘 이해했고 평생 알았었는데요,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진정한 그런 돌이키는 회개가 없다면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분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구원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진정으로 개인의 문제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 회개에 대해서 물론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도 계세요. 구원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분 계시잖아요. 말로 잘. 근데 얘기를 들어보거나 그분이 지내시는 거 오랜 동안의 믿음을 보면은 사실 드러나시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죄에 대한 입장의 문제가 바뀌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바꾸시게 되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이 부분은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다시 보시면 아주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자, 3장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그 내가 내 육신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신 거다 믿으시죠?
네.
아멘. 자, 네 번째 마지막.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기까지 그 상속을 받기 위한 자격은 무엇입니까? 그럼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라는데 28절, 29절에 있습니다. 자, 아무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인. 자, 이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이라고 했는데 이방인의 총 집합체, 결정체는 바로 그리스인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리스인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철학에 능통하고 이랬어도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그리스인들을 사실 굉장히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존귀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스인들은 싫었겠죠. 너희들이 무슨 조그만 백성들인데, 사실 그리스인들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존중했을까요? 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요, 그 특출난, 그 특별성이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요, 지금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지만 그들이 갖는 그 특별한 민족에 대한 그 특별성 있죠. 이것은 그들이 버리질 않더라고요. 굉장히 마음 깊이 그 내가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죠. 너 유대인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인인데? 지금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네가 출신이 무엇이고 가문이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겠다.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유로운 자,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 그 당시 노예가 있었죠. 예. 진정한 자유 한번 못 보고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일해야 하는 그런 노예. 이런 자나 자유로운 자, 구분이 없다. 남자나 여자 없다.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아주 비슷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유대인, 이방인, 자유자, 매인자를 다 섞어서 그냥 다 들이키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자, 그러면은 이 침례도 역시 그 물러받는 우리가 그런 우리의 양심의 선한 고백인 그 침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이 침례에 연합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요, 만약에 사막 한가운데에서 깊은 산골에서 정말 망망대해에서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순복했다면 이 침례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우주적인 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양면적으로 이것은 지옥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아요. 예. 그래서 거듭나고 교회에서 간증하고 우리 표면적으로 박수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이 부분도 이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 한 성령에 의해서 침례받고 몸에 더해진 부분,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좀 양면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서 갈라디아서 절반을 한번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4장, 5장, 6장을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다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정말 저희가 받은 이 존귀한 구원이 아브라함의 그 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따른 귀한 복음인 것을 저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 이 세상에 살 때 저희가 믿음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정말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돌아오는 주에 우리 유재성 교수님께서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지금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또 이 주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모든 필요와 교회가 간구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 넘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크게 성장하고 믿음에 있어서 크게 또한 성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